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로 떠돌아다녔느니라. 다시요. 여기 보면 그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세상은 가치가 없었느니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세상 가치가 없었느니라. 세상은 가치가 없고 무가치한 세상이 있다. 성도들에게 세상 가치가 없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었다. 이런 사람들은 물론 앞에 난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을 통해 산 사람들 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를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저희 마음속에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강건해지고 큰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희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미 저는 여러 차례 이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 가져야 할 관점,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 이런 말씀을 증거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도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택함 받은 자고 교회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뭡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Called out이죠. Called out입니다. 세상에서 택함 받은 사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 비동조, 비일치, 비타협의 노선을 굳게 붙잡아야 하며 동시에 세상은 우리들의 선교 현장이고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지다. 우리 세상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할 밭이다. 또 추수할 그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추수할 그 수확할 밭을 그는 우리 일꾼이다. 세상에 대한 우리가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에서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면서 동시에 세상은 뭐래요? 우리가 일해야 될 일터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 시간에 세상이 믿음을 잇는 성도들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생하게 살펴봤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세상 성도들, 믿는 성도를 어떻게 되겠어요? 고문하고, 심판, 심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톱으로 자르고, 칼로 죽이고, 들과 산으로 강으로 추방을 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아까 추방한다 그랬죠. 쫓겨난 성도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굴에서 살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기도 합니다.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직장을 쫓아내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뭐 재산을 동결한다든가 재산을 몰수한다든가 뭐 이런 불이익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나 성도들도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그렇게 당했다고 해서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 증오하거나 세상에 맹목적인 증오를 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처럼 따로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뭐 산속이나 계곡이나 섬에 모여 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영적 전쟁터인 동시에 우리가 일해야 할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된다는 성별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되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나가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 살 수 없다 이거죠. 세상은 성도들이 정직하고 의롭게 행할 때 그들을 가지고 비타협자, 부적응자, 독불장군, 뭐 조직에 부적합한 자로 매도해버립니다. 동료들이 함께 올리는 회식자리 안 가고 뭐 음담패 쓸 일 삼는 거 농담이 안 끼어들고 친목고 화합을 명분으로 한 술과 가물을 즐기지 않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싫어합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세상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아, 교인이란 놈이, 예수 믿는다는 놈이 썩었다, 타락했다, 악취가 난다, 교회다운 모습이 없다, 뭐 이러죠, 또. 희한하게도.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도 모욕과 조롱을 받습니다. 어떻게 처신해도. 성경에 충실하면 광신자 소리를 듣고, 성경대로 안 살면 뭐 위선자 소리를 듣고, 뭐 그렇습니다. 뭐 욕을 먹습니다. 세상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십자에 못 박았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도 역시 못 박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하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며 세상을 친구로 삼지 않고 세상에 일치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광이나 자랑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썩어질 영광이고 쓰는 대로 없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거부합니다.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뭐 정을 품고 분나지는 않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38절 세상을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땅굴과 동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 합당하다는 말이 월드입니다. 월드, 가치가 있다요. 세상을 이런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었느니라 말입니다. 가치가 없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란 누굽니까? 믿음을 통해 산 사람들입니다. 자신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성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영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세상은 가치가 없다 이 말은. 세상은 가치가 없다. 이 세상에다 뭐 역사의 이름을 남길 거 그런 가치가 없다. 이제.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공헌할 거 가치가 없다. 그런 세상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다. 이제. 믿음을 통해 산 사람들은 다 세상을 나그네요 순례자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를 버린 모세처럼 믿음으로 산 이들은 세상을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세상을 버리지 못할 때는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세상에 조고차기를 그땐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믿음은 결코 세상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듯이 믿음의 영과 세속의 영은 서로 대적하고 싸웁니다. 이 둘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는 세상이 성도들을 얼마나 악독하게 괴롭혔는지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지금 기록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다 헛되이 죽었다 이게 아니죠. 이렇게 삶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승리했다. 성도들이 채찍에 맞고 칼에 죽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는 등의 이런 패배자의 굴욕이 아니라 그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자의 삶을 승리자로서 이루어낸 일들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세상의 오물이요 만물의 찢기로 여기지만 만물의 찌꺼기로 여기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세상에 주는 모든 영화나 쾌락이나 권세나 부귀 등을 똥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파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그게 덩이에요. 덩. 빌립보 3장 8절에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아주 막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말이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붙드는 것들을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에서 난 것은 무엇인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이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이겨요.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이깁니다.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육신을 다스립니다. 육신을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 사람 성질 다 다스려져요. 아무리 그 사람 핫템퍼든지 뭐 아무리 삐뚤어진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버리면 바뀌어요. 사람 변합니다. 육신을 다스려요. 은혜가 너희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대사에게 다스린 것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육신을 다스리고 의를 통해 육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가르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육신을 이겨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의 죄를 이깁니다. 세상의 죄를 제거합니다. 내 양심에 나타난 모든 양심 속에서 모든 더러움을 다 제거하고 이깁니다. 더러움을 다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세상을 다 이깁니다. 지옥의 권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깁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에게서 난 교회라면 그 무엇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냥 이게 그냥 책이고 문자 같지만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이깁니다. 세상의 모든 뭐 어떤 뭐 이론사든 철학사든 종교사직 다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모든 말들을 이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들을 이깁니다. 우리는 현 세상의 악함을 알고 현 세상의 종말을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비치시고 세상의 구원자심에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지만 세상에 속하신 분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신 분이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 come to the world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 이 세상에서 나신 분은 아니다 이거죠.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은 아니다 이거죠. 주님은 세상에 참부치로 오신 분이지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다. 그럼 성도들은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고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세상과 성도 이중관계예요. 하지만 위정자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전혀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체제나 뭐 안녕에 질서에 어떤 도전이 된다든가 위협이 될 수가 없다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준수합니다. 세금 잘 냅니다. 왕을 존경하고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성도들을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오해가도 추방한 겁니까? 왜 그럽니까? 이 세상 왕국이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요 공중권세 잡은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불러내었다. Called out 했다 이거죠.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세금 안 내서 아니에요. 무질서하기 때문이 아니고 음란해서 아닙니다. 죄를 잘 지어서도 아니고 그런 것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말이에요. 세상이 미워한다. 이유를 한 가지다 이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어요. 내가 세상에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과 성도들은 분명히 함께 살고 있지만 양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치할 수 없고 친구가 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상과 융합해보려는 교회를 어떻게 세상과 융화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일치시켜보려는 시도를 했지만은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반성경적인 일이고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책망하셨고 주님께서 주신 성령 역시 진리에 의신 성령 역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니 했습니다. 세상을 꾸짖는데요. 세상을 개혁하거나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꾸짖으신다. 책망하신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승리자이며 이긴 자들이요 정복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은 세상의 오물처럼 보이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지만 믿는 이들은 분명히 승리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의문은 하늘 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고문과 채찍과 옥에 갇히는 것과 죽음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는 왜 의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는 불의하고 모순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주일 예배를 물러리고 새벽 기도까지 착실히 다니는 성도들에게 파산이 일고 질병이 오고 말이죠. 이혼을 당하고 사망, 각종 사고 임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새벽 기도 갔다 오다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그런 수련회 갔다 오다 지식어졌다든지, 그런 게 있죠. 그런 얘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요? 좀 이상해 보인다. 많은 이들이 쏟아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지금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감옥 갇히거나, 채찍에 막간 돌에 맞지는 않습니다. 카운팅을 클로징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없죠,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자산을 동결한다든가 그러지 않다. 테러 자금이다 그러면 동결시키겠지만, 테러에 지원된 자금이다, 아니면 마약과 관련된 자금이다 그러면 아마 동결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언젠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도 이거 동결될 겁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죠, 현재는. 그렇다고 또 심한 조롱과 박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든 옷은 다 벗겨놓고, 양과 염소에 가족을 입고 들으러 광야로 내보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다른, 그것과 지금 이 35절, 37절 나오는 이 모양과는 다른 각양시험이 성도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성도 다 있습니다. 각 가정이나 각 개인을 뒤집어 보면 진짜 서랍장 속에 숨겨놓은 뭐가 있듯이 다 있어요. 밝혀지고 싶지 않은 뭐가 있다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람들이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라고 여길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닥치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경험이고 다 아는 사실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유가 뭡니까? 왜 성도 왜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성경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시련을 주시는가? 왜 단련을 주시는가요? 첫째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한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만 연단됩니다. 단련을 통해서만 연단돼.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듭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믿음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망을 낳고 그 다음에 체험을 낳습니다. 이 차례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란을 통해 믿음은 단련되고 인내를 이룹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좋은 금을 얻기 위해서 송금을 얻기 위해서는 영광로의 불을 높입니다. 아, 그 금덩어리 좀 어쩌고 그걸 영광로에 집어넣을 수 있냐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떤 도공들도 좋은 도자기를 얻기 위해서는 가마의 뿔에 불을 뗀다 이거죠. 근데 그 도자기 좀 좋은 도자기 좀 어쩌고 그렇게 그 도자기를 그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느냐 그런 도공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전까지 단련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시련을 주시는데 아, 하나님이 그 믿음 단련된 믿음 좀 어쩌고 성도를 그렇게 괴롭히셔야 되겠냐 이런 그 골치 아픈 이야기란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단련된 믿음만이 주님의 재림 때의 칭찬과 존귀 영광으로 드러나는데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싶고 주님이 갖고 싶어 하시는 믿음 성도들 안에 갖고 그 성도들이 속에 넣어주고 싶은 그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그게 된다 이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련을 허락하시고 뭐죠? 둘째는 믿음의 연단은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시련을 주시느냐예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 자신의 배움과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도 단련되지만 우리 자신도 좀 단련돼야 된다 이제. 성들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은 후에 받는 각가지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고난 없이 성도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고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대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허락한 겁니다. 욥도 말하길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는 모두 고난의 유익을 정확하게 말한 것들이고 체험입니다. 고난의 유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걸 허락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가정인데 말이에요. 믿는 가정인데 왜 우리 자녀들은 다 이 모양일까? 그 다 고난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제일 고민한 거예요. 목사님은 참 좋겠대요. 뭐 좋을 게 뭐 있냐 그러면 너무 좋긴 하네. 자기는 부인 때는 죽겠다. 부인 때는 죽겠다. 근데 그런 화소에 나는 분들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정에서 그 부인이든 자녀든지만 이게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연단하는 겁니다. 그 강도가 또 제일 효과가 빨라요. 어? 손톱밑에 있는 이 가시가 남의 암보다 더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뭐가 가장 이게 직접적이고 효과가 빠르고 연단하기 좋은 거예요. 그 연단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병과 성숙을 이룹니다. 그걸 통해서. 아, 좋은 거죠. 그러면 너도 당연히 나 겪어봐라. 안 난 싫다 그러지 당연히. 당연히 난 싫다 그러지. 아, 좋은 겁니다. 그러지 못하죠. 난 싫다 그러지. 그건 복입니다. 그러고 말아야지. 뭐. 너무 이제 강도 높게 이야기했다.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런 소리 할 수 있냐 이래버리겠죠. 응? 사실은 그렇다 이거죠. 원리적으로는.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할 말 없죠. 응? 제가 서울에 김영규 목사님도 다른 건 아무래도 하나는 간증 확실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따님이 다운증후군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그 자기는 그 설교할 때 나 수십 번 들었어요. 자기는 두 명의 여자가 자기를 키웠다 이거예요. 그 두 명의 여자가 자기를 키웠다. 한 명은 자기 부인이고 한 명은 자기 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은 그 사모님은 우리 진리교회 할 때 안 오셨어요. 한참 안 오셨어요. 반대였거든. 그 자기 부인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연단시켜주고 자기 딸이 자기를 키웠다. 근데 그 말은 저는 절감을 하게 이해를 해요. 다 근데 그 교회 사람 다 동감해요. 나의 스승은 두 명의 여인이었다. 늘 그 이야기예요. 두 명의 여인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이에요. 왜 그런 걸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그럼 대학생 때부터 선교단체 열심히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믿고 있지만 대학교 때 구원받았다 그냥 대충 믿은 게 아니라 구원받자마자부터요. 막 책도 번역해가지고 막 외대 앞에 서가지고 막 나누어주고 보통 열정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그랬습니다. 자기 간증에. 다운증후군 애가 태어날 때, 주여지 뭐, 저절로, 주여요. 자신을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가르쳐 준 사람이 자기 딸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남들이 하기 좋은 이야기지만 그 당사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당사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지. 믿음의 인단은 우리 자신의 배움과 성숙을 이룹니다. 이룹니다. 분명히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혼을 허락한 것은 이 세상의 증거를 삼기 위함입니다. 증거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율법에 따른 독특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참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독특하잖아요. 머리 모양도 독특하고 옷도 독특하고 일단 쉬는 날이 다르죠. 안식일이라 그래서 저녁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쉬는 거 이건 지구상의 유대인밖에 없어요. 쉬는 날 독특하고요. 그날 비행기도 안 뜨고 상점 문 다 닫고 이상하잖아. 하는 짓들이 다 이상하잖아요. 그들은 그건 독특한 생활 방식은 또 먹는 것이 다르고 너희들 왜 안 먹는데 그럼 우리는 그 부정하다고 안 먹는데 돼지고기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규례가 까다롭는데 그 까다로운 거 뭐 하듯이 이상하잖아요. 씻는 것도 틀리고 이런 걸 통해서 그 먹는 것이 다르지 그런 방식 다르죠. 명절 다르죠. 종교와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이렇게 율법에 따른 독특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 민족들마다 뭐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을 통해 생활 방식을 통해서. 그러나 교회는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않. 교회는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삶과 정반대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 물질과 유기 아닌 영과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모든 세상 종교는 예외 없이 다 기복주의와 현대주의와 물질주의, 육신의 안락과 복을 추구하지만 오직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뭐래요? 환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는 유일한 무리들이 성도들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뭐래요? 기쁨으로 여기는. 그리고 그때 감사할 줄 알고 기쁨으로 여기는, 감사하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무리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증거, 세상의 증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한다 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 그 저주받은 상태가 아니냐 그럴 때 감사하다 그래요. 어, 난 기쁘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완전히 정반대. 육신이 아닌 영, 현세가 아닌 내시, 물질이 아닌 믿음, 사람이 아닌 하나님,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더 추구하고 의지함으로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고난을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지 세상에 증거가 되는 거지. 고난 가운데 같이 막 울고 나르시면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증거하라. 넷째,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리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받으면 고난 당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므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현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 의로 인해 부흥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갑니다. 영광을 이루어간다 이것.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느니라. 고난, 가벼운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영광을 이루어 나간다 이거죠. 고난 없으면 영광 없는 거죠.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평생 동안 바울 사도처럼 평생 동안 안지를 겪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남모르는 그런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한 가지 약점도 다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뭐 다 있어요. 응? 절대 밝히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도 제목 말하라 그러면 언스포컨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말은 못하겠는데 아직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응? 저는 그러면 웬만한 말 하시지 뭘 그걸 또 숨기시냐 뭐 그러는데요.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고난이 뭐라고요? 영원한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난 없다면 뭐예요? 아, 뭐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중앙에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현 세상의 악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더 크고 많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과 죄악을 다 사용하셔서 선한 것을 성도들의 선한 것, 성도들의 상태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 사용하십니다. 그걸 다 이용하신다 이거죠. 다 이용하신다. 다섯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을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음료가 주는 이제 술잔에 취한다고 세상에 주는 쾌락과 이 모든 것의 죄의 쾌락과 이런 것들 육신의 쾌락과 향락에 취해버리는 성도들 그러면 뭐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고난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세상 살고 못 되는 거라 이랬죠. 고난 없어보세요. 그게 되나?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에 동화되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배척과 박해, 고난을 받으면 성도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들을 함께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동일한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한테 당친 고난을 통해서 난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여섯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고 교회를 핍박함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쌓이게 되고 결국 그 진노 가득 차게 되면 불법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을 집행하게 됩니다. 세상의 성도를 괴롭히고 죽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진노를 세상에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불법이 충만하고 충만하게 찰 때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일곱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별하십니다. 육신적인 성도들, 교회만 다니는 거짓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고 헛것임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 믿음 가짜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목사가 그런 말 해보세요. 내 다음 교회 안 나온다 그러지. 같은 성도들은 싸움 났죠. 자신이 거짓 믿음이다. 무슨 소리? 내가 왜 거짓 믿음이야? 내가 거짓 믿음, 네가 더 거짓 믿음이다. 이런다면 막 싸워버리지. 인정합니까? 누가 지적해주면 강하게 반발하고 대적합니다. 만약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을 거면 지옥에서. 나는 분명히 믿었는데 말이야. 나는 분명히 믿었는데 구원 받지 못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소리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닥치는 각종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확연하게 구별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그러죠. 아, 내 믿음은 가짜였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말은 안 해도 속에서 알게 됩니다. 스스로 양심이 증거합니다. 순금과 찌꺼기를 구분해 주는 것은 영광로입니다. 선은과 불순물을 구분해 주는 것은 도가니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믿음과 거짓은 지독한 시련 속에서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평소에 우리는 거짓 성도들이 화려한 언변과 예모로 인해서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닥쳐보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몰랐지만 시련 한번 닥쳐보면 참과 거짓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애국 한번 애국자인지 애국자인지 전쟁 한번 나오면 안다 그러잖아요. 전쟁 한번 나오면 알죠. 간단하죠. 진짜 얼음이 한번 닥쳐보면 그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죽정이는 간단합니다. 바람에 한번 물어보고 퀴즈를 한번 해보면 돼요. 퀴즈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간단하죠. 시험이 닥쳐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은 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금을 팔아가면서 진리를 사고 그것을 다시 팔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그리할지니라 했습니다.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은 금을 사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요. 금을 얻기 위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고요.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금을 받습니다. 금을 섬기지 않습니다. 받지. 참 믿음의 소유자는 금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세상을 이런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땅굴과 동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먼저 우리 카타콤의 선교자들 이런 사람들 다 여기 땅굴과 동굴에서 떠돌아다녔죠. 실제로 성도들이 이 세상은 무가치한 곳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성도들이 왜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면 반발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밖으로 나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통해 그분의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지 않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살기 좋은 세상이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고 정치인들의 구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곧 불에 타서 퍼질 이 세상. 이미 주님이 정죄하시고 이 땅에 벌써 저주가 이 심판과 저주가 이 위에 놓여 있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들 이 세상에서 받을 고난과 박해와 조롱과 핍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지내야 됩니다. 세상이 믿음을 지닌 성도를 적대시하듯이 성도들 역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에 대하여 십자에 못 박히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 성도의 관계를 규정하는 척도입니다. 세상과 나와의 관계는 서로가 십자를 못 박는 관계다요. 하나님은 양자 태계를 요구하십니다. 첫째가 뭐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야고보 4장 4절 말씀. 그냥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걸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요. 세상에 동화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요. 그 세상을 뭐 세상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요. 현 세상은 세상의 통치자이고 마귀가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복음을 가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은 구원은 매우 그럴듯해 보여도 헛된 겁니다. 주님의 계획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세상을 심판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의 왕국 모두 멸해질 것이며 천년왕국이 끝나면 세상의 외형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골리앗 7장 31절에 그 외형이 다 사라진다 했어요. 우리는 이런 이유로 세상을 높이 평가하거나 세상의 어떤 삼스러운 것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에요. 누가 어떤 분 저한테 여행을 좀 많이 다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안 보고 뭐 하십니까? 그러더래. 그럼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만들어놓은 그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다 좀 구경하고 오지 않고 뭐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 아, 그 참 싸가지가 없는 성도냐? 성경하고 저는 반대 이야기를 그 성경 인용하면서 실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응? 물론 자기가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그러겠지만은, 응? 뭐 합리화하려 혼자 많이 다닌데, 지금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냐니까, 뭐 여행 많이 안 했다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뭐냐, 이거. 지금 이 믿음으로 산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 보세요. 믿음으로 산 이들을 삶을 보십시오. 옥에 갇히거나 결박을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 죽은 사람들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죠. 안 죽은 사람들은 사막과 산과 땅굴과 동굴에서 떠돌아다녔다요.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이들은 세상을 위해 어떤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은 자명합니다. 오늘날 교계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 좀 더 이바지할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의 호의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국내하는 것과 달리 철저히 세상의 따돌림을 받고 배척을 받는 것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배척을 받을까 막 두려워한대요. 오늘 교회는 그래요. 왜 이렇게 세상이 우리 교회를 갑자기 미워할까? 응? 우리가 무슨 미운 짓을 했을까? 좀 회개합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있죠. 교회 협의회에서 모여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배척을 받을까? 민주화 운동에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응? 아니면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못 읽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응? 젊은이들의 그 기호를 우리가 맞춰주지 못한 것이 아니냐?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이걸 진단이라고 지금 내놓는 거죠, 지금. 응? 그래서 교회를 개방하자. 응? 토요일 날은 뭐 열린 예배를 드리자. 하긴 늘 닫힌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겠지만, 우리는 한 번도 닫힌 예배를 드린 적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응? 뭐, 그래도 교회가 이제 뭐, 토요일 날 젊은이들 위한 뭐, 카페를 만들어준다. 넓은 홀을 뭐, 카페로 만들어준다든지 뭐. 응?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에 호의를 받고, 요즘 교회 많이 달라졌어. 뭘 많이 달라졌죠? 완전 타락을 해가 많이 달라진 거죠. 이게 완전 궁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 믿음으로 한다도 그런 걸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호의와 도움을 입을 수 있을까? 그런 걸 궁리하지 않았다 이거죠. 각종 세미나를 열고 오늘날 교회가 시대에 적응하자, 사회에 적응하자,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자 등등의 구호를 내걸면서 뭐 촛불 집회를 열고 뭐 자선 바자회를 하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면 핍박을 다 받았고 죽이면 죽임을 당했고 때리면 맞았고 가두면 갇혔고 쫓아내면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회 불만을 가지고 뭐 반정부 시위를 했다든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든지 뭐 이놈의 결사대를 조직하거나 여론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의 신자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닥친 일들을 그대로 다 소용하고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가치 있는 것을 여기지 않았대요.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여기지 않았다 이 말. 왜 성도들에게 세상은 무가치한 겁니까? 성도들이 모두 세상에 대해 비관적이고 염태적인 것은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부정하고 막 그 증오하거나 적대감을 표출하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세상을 우리는 사역지로 봅니다. 세상을 사역지로 봐요. 어떤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고 반문합니다. 목사님들까지 이런 질문을 하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 저는 뭐 윤목사 설교에 그 부분은 좀 반대한다고 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지금도 있고요. 교회가 2000년 역사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일치하고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크리스천들이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럴듯한 말이지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순간이고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린 바 되고 짓밟히게 된 순간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 일치돼서 내가 녹아버렸다고 이건 뭡니까? 롯이 됐다 이 뜻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희심자를 얻었습니까? 뚝 떨어지는 아브라함이나 뚝 떨어져 사는 이삭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삭한테 찾아봐가지고 야 당신 하나님 당신과 함께한 거 우리가 보노니 이러지. 그 같이 동화됐던 롯한테 누가 당신이 하나님 뭐 이런 게 있나 이거죠. 없다 이거죠. 동화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 아니다 이거죠. 소금의 역할이 아니다 이거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덮어두고 자기 생각과 아주 이상한 철학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세상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요 협력자로 만들어버린 이들은 모두 거짓 사역자들이고 거짓 형제들이고 마귀 일꾼들입니다. 우린 그런 자들 눈여겨보고 단연코 분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개혁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현 세상이 주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현 세상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들,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거나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는 따위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살 곳을 따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현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 다가올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승리자입니다.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까? 그것이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들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를 참고하시면 이 부분보다 또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또 한 뭐 쫙 있습니다. 언제 테이프나 그 뭡니까 인터넷으로 가면 이 설교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 이런 설교가 있어요. 그걸 또 듣고 뒷부분 좀 더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위원을 다하셔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의 유업과 그 상속에도 상속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상속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더 정금같이 단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평생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세상에 끌리지 않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친구가 되지 않도록 하시며 참으로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믿음의 동일한 믿음의 행을 지닌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이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저희 사역지이며 전쟁터이며 또 저희 일터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저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